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26절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나가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안식 후,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예,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러기 전에 모여서 이제 애찬들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말씀 강론하는데 너무 길게 해서 밤중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나 봐요. 3층 그 누각에 걸터앉았던 청년이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떨어져 죽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그 청년을 아직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본문 말씀이 길어지게 되면은, 말씀을 듣기도 전에, 아휴,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긴걸 택하셨지? 이런 마음을 먼저 갖는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서 뭐한 시간 예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인 그러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의미가 우리는 그냥 크리스천 하지만은 그 의미가 너무너무 깊은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부분 여러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예배에 관한 부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세겜에서 북쪽으로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언덕에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 수도이며 그 주변 지역을 일컫는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 그래요. 훗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아수르의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들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신앙은 이 혼합적인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며 상종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정하게 생각을 하고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 귀신 뚫린 딸을 고쳐달라고 오셨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주인의 그 상에 있는 그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그 이방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개도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개 취급을 당하는 그게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고하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에 이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쉬시다가 물길로 온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제6시, 그러니까 정오였어요. 아주 뜨약볕이 작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거셨습니다. 그녀와 대화 속에서 그녀가 남편 다섯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때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그래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예배할 것을 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모두 그 조상들에게서 받은 이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리도록 택하신 장소냐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오래되고 뜨거운 그러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다윗이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의 허락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을 재건한 것도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언자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하신 그 예배 장소의 기원을 더 멀리 올라가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계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도착해서 거주하게 된 것이 세겜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한 1마일 정도 더 가게 되면은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북서쪽 가까이에 훗날에 이 사마리아가 건설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넓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인 것이에요. 사마리아 전통에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원을 더 멀리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신명기 1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하신 예배의 장소는 당연히 그리심 산이라고 주장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양상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요? 예? 그리심산에서. 예. 요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셔야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이걸 놓고 서로 싸웠느냐? 예배 장소를 놓고, 예루살렘이다, 그리심산이다. 뭐예요? 장소 놓고 싸운 거예요. 예배 장소. 이걸 알아야 돼. 이 근본적인 것을. 그래야 예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게 된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당신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셨냐 하면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 주셨어요.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다 하는 것이에요. 2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른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 하는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때가 왔음을 밝히신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벌써 아들이신 자신을 참된 예배와 연관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아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을 알리신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을 깨우치는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신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되는 구원의 진리 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또 계시되는 구원의 진리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의 진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에도 그러한 확신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하시는 바는 구원자는 유대 땅에서 나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그를 통해서만 드러날 것이고 그를 아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 될 것이고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참 예배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구원의 진리, 그 계시된 그 말씀, 그것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다, 그리심산이다, 장소를 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계시록 21장 22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저자잖아요. 근데 요한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 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예루살렘 안에서 뭐를 보지 못했다고요? 성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가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나가보게 되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이 성전, 이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중 예배예요. 공동 예배예요. 각 교회들이 모여. 그러니까 성전이 다 모인 거예요. 왜? 내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건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24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의미는요,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핵심은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진리의 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또그 안에 주어진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을 받아 예배할 때가 이제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걸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가, 어? 이미 이르렀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곧 이때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제 이게 아주 그냥 막 이제 선포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렇게 곧 이때라 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이미 와 계심을 가리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생기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된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를 분별하는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면 이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얼마나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또몇부 예배로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은 참된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나 그 시설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우상화하는 것도 예배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도 이미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여야 참된 예배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뜻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유의 창조자시고 지으신 모든 세계와 인생과 역사를 모든 주권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과 의로 주관하시는 그 섭리의 주로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사를 그분의 뜻에 맡기고 전적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하는 것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회복한 그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서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서 설교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바른 예배의 이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는 설교 중심의 예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가진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다 진지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설교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되고 축도만 받고 가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러한 소치인 것이에요. 예배는 회중이 모여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가서 보게 되면요, 예배 모범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모든 순서에 그게 다 들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시켜 드릴게요. 첫째 예배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 말씀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었어요. 교제. 이게 뭐냐면은 이 교제는 마음의 교제, 이 마음의 교제, 또 몸의 협력, 이런 것이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의 교제라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자,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예? 이 서로가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마음의 교제를 통해서 유대인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악수를 하면서 서로 맡은 일을 하자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에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마음의 교제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예배에서 말씀하는 교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협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서 1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는 마게도냐의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 육신을 위하여서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구제했다는 거야, 헌금했다는 거야, 동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둘을 다 합쳐가지고 그 일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해? 연보를 해야 돼요. 헌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는 바로 헌금이다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 나가보게 되면은 저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에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후하게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이 찬송 드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 아낌없이 누구에 드려요? 주께 드리네. 예. 이것이 다만 헌금송이 아니에요. 예. 정말 예배자로서 나의 몸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호주문에서 몇 번 꺼내서 드리는 그 헌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찬송의 의미가 너무너무 깊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드릴 때 우리는 간절함으로 드려야 돼요.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우리 아까 주의 만찬 했죠? 초대교회 초기에는요, 성찬이 있었고, 애찬이 있었고, 식사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후대에는 이 세 가지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찬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 교회 의식으로 남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나가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을 떼며. 그래서 이 떡을 떼는 주의 만찬이 없다면 참예배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에 전념했으니라 그랬어요. 이 전념했다는 게 뭡니까? 전력을 다해서 땀이 날 정도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예배는 받으려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받기만을 원하고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너무나 많이 구하잖아요. 그러나 참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며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또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함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후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희희낙낙하거나 예배가 시작된 후에야 들어오면서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공동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인터넷 중계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회중을 불러 모으시는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배당. 오늘 지금 이 자리예요. 예배당에. 왜? 회중이 함께 모여서 그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 예. 함께 모이고 함께 흩어지는 것이 회중 예배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도 중요하고 예배를 끝마치는 순간도 중요합니다. 시작과 마침을 함께 할 때 회중 예배가 되고 예배하는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의 삶은 예배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파송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것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오늘 와서 예배 한 시간 잘 때웠다.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파송받는 것이에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것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파송받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 흩어져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예배는요,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예배적 삶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문을 나가서 세상 속에 가서는 멋대로 그렇게 이 세상조차 산다면은 그건 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예배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자세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이 한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배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했사오니 이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